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다소 길죠?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는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구별 않고 주님께 신실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기초훈련부터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자질을 갖추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처럼 이제 그런 어떤 신체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훈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깊게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기도 훈련이 세고 성경을 읽는 해석이 탁월하고 그리고 협력을 잘하고 봉사도 활발하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바르게 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실행이 없으면 우리 삶은 무언가를 크게 놓쳐버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있는 이 단계에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이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겸손하게 쌓아가려면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모함과 열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내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더 깨우치고 싶다라는 그런 열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신 비유에서처럼 불의한 민첩한 그 청지기 비유, 거기서도 주인이 청지기가 이제 막 자기에게 진 빚을 깎아주는 막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청지기 좀 혼나야 되겠군,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는 주인이 얼마나 관대하고 관용이 있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빚을 깎아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시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지난주 뭐 불의한 민첩한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요.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게 탕자의 비유라든지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꽤 뚫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어떤 호기를 부리고 뭐 어떤 뭐 방법을 고안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잘 축적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만을 위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속에 박혀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그것이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나의 고정관념이 적지가 않습니다. 좀 막연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딱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꼭 성찰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비유로 들어가겠는데요. 부름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성경 우리 본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이른 아침에 아마 해 뜨고 나서 일출 바로 직후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고용되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그리고 이제 해질 때가 얼마 가까워진 그 5시에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적당한 품삯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폐의 시간이 됐습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주라고 이제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릅니다. 그랬더니 일당을 주는데 그가 받은 게 1데나리온이에요. 가장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약속받은 돈은 얼마였죠?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똑같은 액수로 그가 회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제 은근히 기대한 거예요. 아, 우리는 좀 더 받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받은 돈 또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불합당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불합당하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불만이 터졌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찌는 더위 속이라는 것은 플로리다 여름 날씨의 바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도 굉장히 더운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응했죠. 그러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언급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면 여러분 따졌다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Sorry. Bye now.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덧붙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이 비유 직전에 19장 30절, 19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포도원 품꾼들 삭슬 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물론 순서는 다릅니다. 마지막에서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게 먼저 나왔지만 그게 앞서서 19장 30절에서는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꼴찌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많이 우리가 눈에 띌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지금 이 비유 말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첫째와 꼴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첫째를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꼴찌를 나중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된, 그래서 이 중간에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 그 전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켰느냐? 뭐 어떤 계명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상당히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청년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일러주세요. 이것은 야단치는 투가 아니라 굉장히 격려하시고 또 앞으로의 그 영생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영생을 얻기에 너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가난한 자들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는 굉장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사랑스러운 이 부자 청년, 먼저 된 자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결국 나중 된 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본 제자들 중에 또 베드로가 한마디 또 주님께 건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사람은 안 버렸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전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기는 했다고 그렇게 딱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논밭을 포기한 사람은 박해도 받지만 집과 가족들과 논밭을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이 따른 사람, 가족이나 자기 소유를 희생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이 땅에서 박해받을 거야.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말씀이잖아요. 잘했어.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19장 30절 아까 읽으신 말씀 그걸 보면은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묘해졌죠. 아니 베드로는 됐다며요. 근데 왜 또 첫째 된 자가 꼴찌 되고 꼴찌 된 자가 첫째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런 방식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가꾸어가고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가족과 소유를 희생하고 나를 따랐지만 결국에 그러나 네가 이렇게 가는 내 인생의 복음을 따르는 인생을 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든지 아니면 손익을 따진다라든지 뭐 억울함을 못 참는다라든지 뭐 어떤 기타 등등 결국 그러면 끝까지 나를 따르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너는 행복하지 않은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죽음도 목도하고 그다음에 부활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특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안 보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 또 물고기 잡는 바닷가에 쫓아오신 예수님 또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생선 구워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소명을 재차 받고 그리고 확신까지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소명을 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그러니까 가장 말미죠. 말미에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 하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는 뭐 그 내 양을 먹이지 예수님 양을 먹이는 그런 사역에 이제 힘쓸 텐데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갑자기 손가락이 사도 요한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단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꼭 야단치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그가 너랑은 너무나 편안하고 막 너무나 만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너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살고 능력이 많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는 최고의 삶을 택했잖아. 그럼 그 삶에 집중하고 그 삶에 자족하고 하는 그 길을 터득하면 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을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저앉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남과 비교하니까 항상 남보다 없는 것이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비참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여기까지는 슬픈데요.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이 지금 이렇게 주인과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이 갈등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와서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사람이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1데나리온으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아까 뭐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의하셨듯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5시에 와서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저 같으면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경제 운영 방식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함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항상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유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 재화, 일단 우리가 재화가 나왔으니까 이 재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동등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내가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뭐 왜 초라해지고 그리고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라면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닌 훨씬 더 좋은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과 약속 합의 계약은 끝났어요. 합의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억울해하는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호소하면 또 그것에 또 동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누구에게나 다르게 정말 그야말로 다이나믹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재물을 가지지 말아야 될 나쁜 사람들도 많이 갖고 취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처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 눈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일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의했고 그만큼 보상을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함 없이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만족감 못 갖습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일꾼이 나중 온 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힘쓴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라는 그 공허함. 그리고 5시에 와가지고 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빈둥빈둥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보면서 정말 시기가 일어나고 화도 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5시에 부름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억울하고요. 다 이해할 만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들이 집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면 그러면 이제 피 흘리면서까지 항거하는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은 모두와 약속한 대로 충실히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의 문제라든지 이익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더 힘듭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겨내고 막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훈련이 되어서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런 일이 내게 실제로 닥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하고 억울하고 시기가 생기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5시에 부름 받을 걸.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쪽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뭔가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았던 9시든 3시든 5시든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의 동료들이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자극도 받고 뭐 격려도 받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동료들로부터 격려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보고 또 뭐 실망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사역 또는 삶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맡은 일이 자족스러운가? 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를 자기 입술로 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겠죠. 사실 가장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일할 때가 있을까 하고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마침 우와 그냥 첫 타자로 만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와서 일하래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감사했겠죠? 야, 오늘 운수 배통한 날이.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콜을 받은 사람이다. 야, 오늘 정말 멋진 날 시작해 보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5시에 와서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날 땀 흘리면서 일하고 힘들긴 했지만 정말 그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든지 그 일의 가치를 봤다든지 야, 이래서 이렇게 포도가 잘 자라고 야, 내가 기른 포도가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겠구나 뭐 이러면서 정말 그 일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를 많이 누리고 살았다면 그러면 페이 받는 거를 보고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역시 우리 주인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 멋지다. 바로 저게 우리 주인이지. 뭐 무릎까지는 딱 안 치더라도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렇다면 멋진 일꾼이죠. 자신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멋지고 옳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뭐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페이버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직장 구해서 오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페이버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한테 내가 이렇게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저 사람이 힘써줬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옳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 연봉이 제일 낮아요.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적게 받고 있어. 내가 제일 홀대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런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자리 잡혀져 있는가? 어떻게 지금 잘 세워져 있는가? 지금 그거죠. 자기가 맡은 일과 다른 일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선한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셔서 이것으로 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인도했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름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임한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가치를 누리며 의미를 발견하며 자신의 인생이 자기 인생 자체가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상하죠. 속상해지죠. 또 뭐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치고 또 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나 또는 우리 부모들이 어디 나가서 똑같이 일하는데 덜 대우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속상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이고 비교가 필요 없는 자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상할 일 없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곳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길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오락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좀 나아지고 뭐 조건이 나아지고 하는 것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터를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가정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 게인즈빌에 있는 UF 이 교실의 책상 앞에 내가 앉아서 이렇게 직사에 고생을 하고 있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조국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하면 할수록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을까를 이렇게 자꾸 고민하면 할수록 그 나의 삶에 대한 의심은 더 깊어지는 법이고요. 내 삶은 더욱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에 딱 한 가지 길을 찾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이 절대 선하게 행동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길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맹신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내 주장도 펴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좀 가끔 미워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숭고한 그런 자리입니다. 공짜로 얻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내가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다. 나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못하는 특별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리고 은혜의 그 축복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과 약속 합의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의 자리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시기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새삼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르신 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좀 다소 늦게 나중된 자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고 막 크게 화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속으로만 하셨나 봐요. 성도님들 모두 지금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위해서 영적인 첫째가 되는 그런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이 더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에게는 그런 계산이 우리의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있든지 그곳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이면은 최고의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늘 묵상하고 그런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선하심과 또 사랑 많으심과 또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절대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